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미사 책은 미사를 도와주는 책이지 미사에 사용되는 책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미사 전에 집에서나 성전에서 매일 미사를 읽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제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선포하는 동시에 그 매일미사 책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이 들으면서 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오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읽어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읽음으로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라, 좀 들어라, 들어라, 제발 들어라, 읽지 말고 들어라, 들어라. 잘 들립니까? 들어라. 제발 좀 하느님의 말씀을 기르려고 들어라. 너 무딘 마음으로 자꾸만 이 말씀을 너 알아듣고 싶은 대로 이해하지 말고. 아이 또 불안해 이거. 하느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요게 습관화가 돼야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귀를 쫑긋 열어가지고 듣는데, 그래 안 하면 조금 있다가 지가 생각하고 안 맞고 그러면 이제 주보보기 시작한다. 주보 본 거 또 보고 안에 내용 보고 아이고야 이런 일이 있었네. 본당 주고 왜 안 본다 막. 그 공지사항 시간에 주보 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안 보고 또 딴짓하고. 더 중요한 거는 종이 막 이런 넘구면서 이 소리까지 방해합니다. 이 본당 신부가 뚱뚱하고 얼마나 예민한데. 제가 요거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는데 말을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영감쟁이들 안 듣는다, 진짜. 칼매들 다른 데 빠져가지고, 진짜. 안 들을게요! 에! 근데 또 이래 미사 중에 책 넘기는 소리 나타나고 이러면 이제 가만, 아니, 어째뽑고, 큰일 나. 자꾸 이러면 진짜 내가 이제 술을 씁니다. 무슨 술을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느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영성체 후에 그래 조용한데 할매들은 또 노래 부를 끼라고 책 펴고 있다. 또 중요한 거는 그래 책 펴놓고 노래도 안 불러요. 할매들은 또 모르는 노래라고. 그때 부릅시다 할 때 책 펴면 됩니다. 그때 패도 안 넣습니다. 근데 그 조용한 시간에 해가지고 막 그 소리 너무 이 소리 다 한 개씩 나간다. 마치 짠 듯이 이 소리가 들리면 기침해라 하는 듯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예. 우리 잘할 수 있는데 좀 제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대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다음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두 가지가 남는데 비참과 자비만이 남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은 줄 알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비참과 자비만이 남았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이 두 사람 뒤에는 비참과 돌멩이만이 남았어야 하지만 하느님의 논리에 따르면 비참과 자비만이 남았습니다. 자비를 뜻하는 단어인 미세리꼬르디아라는 말은 불쌍한 이를 뜻하는 미세르와 마음이라는 꼬르가 합쳐진 단어로서 불쌍한 이에게 마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한 이에게 마음이 가다. 이에 대한 동의어로는 연민을 뜻하는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뜻의 compassio라고 합니다. 결국 자비나 연민은 다른 이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그 옛날 예언자 호세아가 가늠한 자기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반복됩니다. 일탈한 여인, 가늠한 부인을 용서하려는 호세아의 몸짓은 일탈한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고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하느님의 괴로운 마음입니다. 이 괴로운 마음과 하느님의 사랑이 만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순결한 신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전부입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되던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에게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자비나 연민의 감정은 먼저 죄 많은 여인에게 향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거나 생계가 막혀서나 아니면 이렇게 몸을 팔아야지만 사랑받는다고 여기는 그 여인에게 곧 더 많이 알지 못했던 순박하지만 그 미련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마음을 지니십니다. 더군다나 돌팔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이 더욱 가련해 보이는 것은 남자라는 이유로 가늠의 공범이 된 그 남자는 죄 없다는 듯이 어디선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그가 손에 돌을 쥐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떠나간 이들이 남겨두고 간 것은 여인에게 향할 혹은 예수님께로 향할 돌팔매의 돌들이었지만 이 둘 뒤에 남은 것은 불쌍함과 자비만이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도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섬긴 적이 있었으며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 그 비유로는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뒤에 남는 것은 우리의 불쌍함, 비참과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비참을 감싸면 불쌍했던 우리는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자비롭게 된 우리가 또 다른 비참한 이들을 만날 것인데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그 불쌍한 이들도 자비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고 있던 돌팔매를 하려고 했던 그 돌을 그 자리에 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우리가
작정한 모습으로 돌을 쥐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비참과 자비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그리고 성난 군중을 만나셨을 때 땅바닥에 무언가 계속 썼다고 합니다. 뭘 썼을까요? 주차 금지 뭐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돌처럼 굳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하느님의 계명을 그 쓰신다고 교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느님의 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법을 자비를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벌을 줄까 혹은 괴롭힐까 혹은 올가미를 씌울까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성주간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의 법들을 다시 적어주시도록 마음을 열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자비롭게 대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